자, 오늘 하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기도와 관련된 영적 장비 6개를 다루고 난 다음에 이 기도와 관련된 것이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다루었고 기도와 간구, 그리고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주 좋은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엄청 중요하다. 내가 찬양할 때 눈물이 나는 이유, 성령님께서 나를 터치하셔서 그래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이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다가오는 배후의 거룩한 영향력, 성령 하나님이세요. 중요한 구절 하나를 오늘 설교를 진행하기 위해서 언급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보혜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봤더니 파라클레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을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지상을 떠날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요. 지상에는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뿐만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하는 그런 함께 하심, 그것이 이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인격, 그래서 또 다른 내 역할을 하는 누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게 하겠다. 여기 나와 있는 파라클레토스, 나와 똑같은 존재인데 내가 베드로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지금 야고보가 여기 있으면은 야고보는 내 베드로와의 대화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너에게 줄 파라클레토스는 모든 사람에게 동시적으로 나라와 장소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임재할 수 있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는 어떤 존재로 보내주겠다. 원래 파라클레토스라는 의미는 법률소송 대리인 의미입니다. 소송 당사자 곁에서 바짝 붙어서 법률적인 조언을 해주고 서류 작성을 돕고 우리가 이길 거야 라고 격려하는 역할, 그 단어가 고대 헬라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률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학생이나 견습생을 지도하는 코치 또는 인도자에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의 사용이 이제 범위가 확대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 굽는 견습생의 파라클레토스이면은 옆에서 어떤 스승님이 경험 많은 선배가 가르치고 격려하고 이제 권면하는 그것을 우리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목적, 그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의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임무, 어사인먼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믿어요. 이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목적을, 의도를, 뜻을 그리고 어사인먼트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믿는 우리를 돕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이 성령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돕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죄가 죄로 느껴지도록 돕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가 온전한 형태의 기도가 되도록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도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섭리해 놓으시고 보내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알고 환영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이것을 무시하는, 간과하는 그런 사람이 있겠죠. 이 성령과 협력해서 기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경우에 억지 기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기도가 참 힘들고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협력해서 그리고 동행하면서 기도가 되어지고 그 뜻을 따를 때 삶의 퀄리티가 확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따르는 것을 연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환영하고 기도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이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초대교회를 훨씬 초월하고 능가하는 차원의 성령님 역사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개인을 우리가 잠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들의 사역을 대체할 만한 사역자를 7명을 선정하는데 그 7명을 안수해서 세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랬습니다. 자기 요건이 뭐라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 빌립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빌립은 그냥 일반 평신도 사역자예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가운데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하던 그가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도행전 8장 5,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한 개인이 사마리아라는 한 성읍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7, 8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 사람이 한 사람. 사도들이 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빌립이라는 한 개인을 통해 일으킨 역사입니다. 자, 이제 그가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한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지금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사역하고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주님 앞에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때 26절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의 사자가 뭐예요? 주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이런 뜻입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남서쪽 방향에 위치한 가사. 옛날 사사기에 보면은 가사 그 블레셋 옥의 성읍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남서쪽에 위치한 가사 광야로 뻗어 있는 길로 가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누가요? 빌립이 주께서 보내신 천사의 지시에 따라 그쪽으로 이동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 천사들의 사역이 마지막 때는 참으로 많이 활발하게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요. 초대교회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야 됩니다. 27절 2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계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내가 주인에 대해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주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지시에 민감하게 움직여서 그 계획을 성취시키고 완성시킬 수도 있고 내 스스로의 생각, 나의 작은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생각, 하나님 계획,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나의 생각을 반전시켜서 나아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초라한 삶이죠. 가난한 삶이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그 한 나라에 대한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수단 바로 옆에 있는 동부 지역 아닙니까? 그곳에 있는 그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여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를 사용하는가? 성령의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네시는 황관 아닙니까? 상당히 높은 고위 관리직이고 영향력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었습니다. 제가 구글맵을 확인해 보았더니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by car 이렇게 했어요. 자동차로 4,100km예요. 자동차로 89시간 드라이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자동차로. 어떻게 이렇게 먼 곳까지 왔을까? 예배하러요. 유대인들이 믿는 전능한 존재에게 뭔가가 있다라고 이 이방인 내신은 확신한 거예요. 고위 관리입니다. 흑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할례나 음식 규제는 못 지키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결정한.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를 경외하는 이방인들이라 그럽니다. God-fearers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경외하는 그 하나님을 이방인으로서 경외하기로 작정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4,100km나 되는 먼 거리를 수행원 데리고 마차에 앉아서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내려가는 길이에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들이 이 이방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찾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습니다. 덜컹거리는 수레 위에서 저 같으면은 사막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마시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계속 잘 것 같은데. 덜컹거리는 술에 의해서 성경을 꺼내 읽고 있었다면 진리를 향해서 목마름이 있는 그런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있었을까? 성령의 조명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상하면서 읽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에게, 고위관리직에 있는 이 사람에게 돈을 관리하는 이 고위직 관리에게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디오피아 땅에 복음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두 손으로 펼쳐놓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갑니다. 29절이요. 성령이 빌립들을 이러시되. 아까는 주의 천사가, 주께서 보내신 천사가 가사 강야 길까지 직접 말해요. 지금은 성령께서 그에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든.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타고 있는 마차에 접근하라. 저는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기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번 주간에도 성경 말씀이 기록되는 과정에 이사야라는 저자의 마음을 주장하신 성령님께서 이제 빌립에게 이 진리를 향해서 구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도피아 황관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진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도구인 빌립에게 저 마차에 접근하라고 말씀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지금도요? 그럼요.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그들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 나라에 재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 내용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만족할 만한 대답은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읽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구약 성경 가운데 39권 가운데서 정말 하필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32, 33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틀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 이르다 하였거늘. 이사야서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역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디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대해서 당연히 잘 모르겠죠. 그러나 돈을 맡고 있기 때문에 지중해 세계의 그 커머셜 랭귀지, 공용어라고 상용어라고 할 수 있는 헬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박식했을 것이고 헬라로 번역된 구약 성경의 그 번역본인 70인역을 가지고 읽었을 것입니다. 비교해보면 70인역과 이것이 똑 일치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헬라를 쭉 읽어나갈 수가 있지만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묻습니다. 34, 35절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순간이 올 때까지 어떻게 오케스트레이트 하신 것을 보세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간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심을 증언합니다. 이 황관의 눈이 흑인 내시의 눈이 막 떠여집니다. 성령의 도구가 된 빌립에 의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 저자를 통해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변화가 발생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그 심령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은 제자 삼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그래서 빌립이 세례에 관련해서 권면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로서 그것을 확증하는 세례를 받기를 원하느냐. 그가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를 따른 한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배하는 제자의 순종에 의해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인도를 환영하고 따를 때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는데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모든 상황에 모든 경우에 이게 무슨 뜻일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께서 개입하신 가운데 올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열망해야 됩니다. 성령에 의한 기도, 성령께서 개입하신 가운데 올리는 기도. 성령께서 우리 내면에 기도를 주장하시고 기도를 조성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는 우리 개인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가 진행되면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다시 와서 기도하고 싶어요, 해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같이 모인 가운데 순서적으로 자기 차례가 다가올 때 많은 경우에 의식하는 것이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 회중 앞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할 때 자신의 기도를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식해서 올릴 때만은 조금 다르죠. 그래서 막힘이 없이 자유롭게 하나님만 의식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 이런 개인 기도 시간이 지속이 되면 나중에 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께서 기도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과 기도의 내용을 성령께서 조율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내 생각, 감정, 그것만 올려져가요. 그런데 구하는 내용으로, 간구하는, 이거 주십시오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지금은 충분히 구한 것 같은데, 기도의 방향을 감사와 어떤 경계로 전환될 때가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하세요. 때로는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할 때 그 대상이 나와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나에게 잘못한 일을 했어요.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고 사업적인 어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대상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속된 말로 손봐주기를 원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봐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제 손봐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불경건한 것 같으니까 상당히 말을 순화시켜서 주님 저 사람이 제게 한 말을 들으셨죠? 억울하고 분합니다. 주님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경건하게 만들어서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는 그냥 처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본능적으로 다윗은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실에 근거한 기도, 그것도 기도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내용을 조율하기 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워낙 억울하니까 감정적으로 육신적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계속해서 내가 일관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요. 내가 선택합니다. 아니면은 선생님께서 내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아니면 방향을 조율하실 때 조율하시도록 허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훨씬 빨리빨리 일어나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라트비아에서 선교 사역할 때 일인데요. 지금부터 한 27년, 8년 전의 일인데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중에서 예수님을 잘 따르고 기도 많이 하고 헌신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한 그 다섯 형제들을 제자 훈련해서 재정을 지원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도록 했습니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이제 파송이 되었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신앙할 때는 뜨겁게 막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것처럼 이렇게 했다가 혼자 힘겹게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영적인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개월, 2개월 지나다가 힘겹게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부부로 이제 파송을 받았던 한 팀만 빼고 모두 실패한 가운데 이제 교회가 있는 리가로 다 귀환했습니다. 이렇게 한 팀만 계속 사역을 하고 있고 네 명의 형제들은 다시 실패한 가운데 돌아왔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운데 두 형제가 저에 대해서 비방하면서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다니엘하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병원에 입원했고 그래서 이것을 두고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당신의 가족을 두고 manipulative prayer. 상대방에 대해서 조작하고 억압하는 행태를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순간적으로 보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형태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짐작하고,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기도를 저지하기 시작했어요. 멈추어지도록. 이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게 있는, 그리고 아들 다니엘에게 있는 몸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 시간에 이제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몸은 회복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갚을 수가 있나. 소망이 없이 살고 있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훈련시키고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재정 지원을 했는데 저녁 시간 제 서재 기도 방석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주의 공의가 시행되길 원합니다. 주의 공의를 요구합니다. 제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한참 동안 우리말로 이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방언을 한 거예요. 방언을 한 겁니다. 한 30분 정도 방언을 했는데 방언 기도에 감정이 실리니까 소리가 커져요. 아시죠? 30분쯤 지났습니다. 방언을 하고 있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제가 방언 기도를 거치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방으로 기도하던 제 영에 들린 주의 음성은 저는 주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생애 가운데 아 그거 주의 음성이다 주의 음성 손꼽을 정도예요. 방으로 기도하는 제 영에 들린 주의 음성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공의에 따라 대했다면 너는 수백 번도 더 죽었단다 이 말이었어요. 그 음성이 너무 또렷하게 제 영에 남아있었기 때문에 제가 크게 통곡하면서 소리치는 가운데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 두 형제에게 제가 하나님의 공의를 요구했던 나의 기도를 철회합니다. 그 기도를 지워주십시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계속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들이 잘못 알아서 잘 몰라서 그랬을 것입니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가운데 생각을 넣어주시고 기도의 방향과 그 내용을 저는 조율하신다고 믿습니다. 육신적인 이성적인 판단에서 옳게 보이는 어떤 기도 방향이 기도 시작할 때는 이 기도가 맞다라고 확신하죠 우리는. 그런데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재조성된다. 저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이 항상 옳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보이는 관점, 시각, 감정, 판단에 근거해서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다라고 시작해요.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궤도가 수정되고 방향이 수정되고 기도의 센텐스가 수정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한 언급을 할까요? 저 친구들 지금 방언 받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방언 다 받을 거예요. 올해 말까지 방언 다 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방언 기도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 아주 훌륭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증인 내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는 기도래요. 그래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하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저 방언 기도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오지 못했어요. 저는 누구보다도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방언을 많이 하는 사람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형태이고 우리의 영이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근데 그 비밀을 말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육신적인 내 관점보다 훨씬 나을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말 기도는 상황을 인식하는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있거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기도 문장을 만들어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라트비아에서 저녁에 올렸던 그 기도는 제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죠. 주님 어떻게 그들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를 요구합니다. 저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더해져서. 그런데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성령께 순복하여 그분의 뜻에 합한 방식으로 간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그 두 형제에게 공의를 요구했던 것 철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방언으로 30분 동안 쭉 기도했을 때 아닙니다. 아까 내가 한국말로 했던 그 기도 없애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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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그걸 수천 번 했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을 통역을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지만 저 감정세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주신 내가 너를 공의로 대했다면 너는 100번도 더 죽었을 것이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신 큰 사랑이고 격려였습니다. 저는 방언 기도하지 않고는 장시간 기도한 것이 너무 힘들어요. 방언 받기 전에 제가 한 시간을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안 되더라고요. 방언 받기 전에 한 시간도 기도할 수 없더냐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풀어놓은 거예요. 주기도문을 해설해 놓은 건데 그것에 따라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썼어요. 어떤 날은 한 시간을 기도해요. 그 순서에 따라서. 근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방언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는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네 시간 13시간도 가능해요. 13시간 기쁨 가운데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4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나의 마음이라는 표현에 주목해 주십시오. 여기서 나의 마음은 누스라고 하는 reasoning faculty 생각작용을 말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고 내 생각 다시 말해서 감정, 경험, 지식 또는 이런 모든 것을 바이패스한 가운데 기도가 올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감정, 경험, 지식 또는 거짓 생각이나 불필요한 걱정 이것이 전부 다 고려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말로 한국말로 하면 이것이 다 드러나요. 이것도 중요하고 소중하고 주님 보시기에 이것을 알아라고 이야기해요. 아까 시편 62편 8절에 우리가 다뤘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말로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은 방언은 다릅니다. 영의 기도이고 나의 감정과 경험과 지식 이 걱정 이런 것들 바이패스한 가운데 함께 올려지는 거예요.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 생각작용은 상관없이 올려지는 것이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일까요? 돈이 많으면 안 연약해요? 돈이 많으면? 지식이 많으면? 큰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안 연약한 거예요? 무엇을 보면 그 사람이 연약한지 알 수 있어요. 죄 짓는 것을 보면. 세상에 얼마나 자주 생각이 흔들리고 감정이 요동하는 것을 보면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연약함이 나타나죠. 우리는 육신과 세상 경험에 쌓여 있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지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연약해졌어요. 우리의 생각, 의지가 온전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악하고 우리의 판단을 흐르게 합니다. 또한 악한 영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혼란을 조성하죠. 성령께서 이런 제한을 뛰어넘는 차원의 일을 가능하도록 도우십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의 은혜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차원의 은혜를 통해서 방언 기도입니다. 의식적으로 나의 영이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내어줄 때 저는 언제든지 방언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제 아내가 밥 먹으라고. 요즘은 그렇지 않는데요. 옛날에는 불쑥불쑥 들어왔어요. 이제 서로 준비했는데 또 내려가지 않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래서 그 카톡 같은데 저녁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것을 보는 순간에 이 카톡이 탁 뜨는 순간에 전 그 순간 아 방언 탁 그칩니다. 나의 의지에 달렸어요. 방언 하고 안 하고는. 오늘 방언 많이 해야 되겠다. 오늘 말씀 암송하면서 방언 해야 되겠다. 설교 준비하는데 오늘 방언 충분히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치고 시작하고 의식적으로.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가 내어준 선택과 그 결정에 따라서 그것을 존중해서 들어와서 개입해 주신 거죠. 아이합의 사역자인 코리 러셀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가 The Glory Within이라는 책을 지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영광 이런 책을 지었는데 이건 방언에 관한 책이에요. 이분도 진짜 방언 많이 하거든요. 그 책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번역을 하면 방언 기도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한 초자연적인 이해를 부여한다. 성령 하나님은 Search Engine of Heaven, 천상의 검색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멘, 아멘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은 모든 것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비밀, 그분의 뜻, 내 삶에 대한 비밀 계획, 내가 직면한 환경, 나를 둘러싼 사람들, 이전에 비밀이었던 것이 분명하게 알려지는 그 통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어떤 사건과 사람에 대한 초자연적인 통찰력을 부여해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래서 효과적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주장하고 있는 영적 경관진도 무너뜨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그 영의 스피릿에 그 속사람에 내주하고 있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주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 이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세요. 이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그 사람의 영에 힘을 더하셔서 힘을 발휘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영 안에 내주하신 그 성령께서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를 모를 정도로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근데 쪼그라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성령께서 강력하게 활성화되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쉽게 죄에 넘어갔던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활성화되면은 그 싫은 거예요. 저런 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게 내 안에 계신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성령님께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왜 저게 시간을 사용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고서는 내 혀를 사용하거나 눈을 사용하거나 시간을 사용하거나 자원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치한 차원에서 인생을 꾸려갈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속한 어떤 성도보다 방언을 많이 했던 사람 사도 바울. 1, 2차 선교 여행 다니면서 아마 수만 킬로를 걸었을 텐데 그때마다 방언을 했던 사람. 그리고 자비량 선교사로서 일을 해서 그 선교에 드는 그런 돈을 마련했던 그 사람. 이제 그가 만든 것이 이제 가죽을 세공해서 하는 그런 직업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가죽을 나무망치로 이렇게 내려치면서 그 무두질을 하잖아요. 그 물건을 만들 때 무엇 했을까요? 저는 방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어도, 감옥에 갇혔을 때 다른 찾아오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보통 때보다 두세 배 방언을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교우들에게 격려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속사람을 지탱했던 비밀은 여기서 나왔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방언받기를 사모하고 우리 14명의 아이들 방언 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방언을 이미 받은 분들은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쭉 내려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다른 은사도 터지게 돼 있어요. 분명하게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신 주님께서 에베소서 6장 18절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그 거룩한 근능 가운데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